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팝스 잉글리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발생한 한반도 주요 뉴스를 집중 분석해보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북한 당국은 김용진 내각 부총리를 처형하는 등 이른바 공포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한반도 주요 뉴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의 4차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죠. 2270호를 채택한 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보리 결의 이행에 추가하여 주요국의 독자 제재와 국제사회 전체의 재반 대북 압박 조치들이 복합 중층적으로 작용한 결과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는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확연히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1일 한국 외교부의 조준혁 대변인의 발언이었는데요. 대북 압박 조치들, 복합, 중층적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고요. 또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2270호가 나름대로 성공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잘 아시는 대로 유엔 안보리의 2270호, 그러니까 6개월 전이죠. 지난 3월 2일에 채택됐는데요. 2270호 결의에 대해서는 전쟁 상태가 아닌 나라에 대해서 유엔이 가한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역시 핵심적인 내용은 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과 물품을 차단하는 그런 것이 핵심이었고요. 네. 한국 정부가 이 2270호 6개월 시행 결과 나름대로 성공적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동참이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됐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 예. 조금 더 그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첫째로 그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 모두가 이행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유엔 회원국은 200개 나라가 가까이 되지만 그전에 보면은 보통 30개 수준의 나라가 이행 보고서를 내는데 그칠 정도였는데요. 예. 이번에도 전체 회원국에 비하면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때에 비해서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한 53개 나라가 지난주 현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또 이행 보고서를 통해서 이 북한에 타격을 주는 조치들을 취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정부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들을 보면 일단은 이 북한의 선박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선박과 관련해서는 편의치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실제로 북한 선박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의 국적을 빌려서 운항하는 그런 편의치적 선박이라고 하는데요. 이 편의치적을 일부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말하자면 국적을 빌려서 운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요르단이 있었고 또 몽골도 그런 사례에 해당됩니다. 또 편의치적뿐만 아니라 이 자국 내 북한 은행 지점들을 아예 폐쇄하는 그런 나라들도 소개가 됐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중국이 꼽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적인 동참을 하는 나라도 있었는데요.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예. 이것은 대사관을 폐쇄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해당 외교관을 아예 추방 조치하는 그러니까 네. 외교관들은 면책 특권이 있어서 추방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른 조치를 취하는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아예 추방해버리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고요. 그 사례가 미얀마하고 독일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 국가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과 맺은 그러니까 비자 면제 협정을 아예 파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그런 사례였고요. 또 싱가포르도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
세계 적지 않은 나라들이 북한에 타격을 가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동참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2270호를 통한 대북 제재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한국 외교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민간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네, 민간 전문가들도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의 철, 석탄 등 무역이 좀 줄어들었고요. 또 북한의 해운 활동이 상당히 제한됐습니다. 또 외화 수입이 좀 줄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외교적으로도 고립이 좀 심화되고 또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북한 외교관들의 탈출 망명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가 충분치 않다. 그리 큰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 이런 다소 좀 회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제재 자체에 따른 문제점, 좀 허점 같은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그 민수용 석탄, 철광석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막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수용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수출이 괜찮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것은 뭐냐면은 이런 석탄을 수출할 적에 가령 뭐 군용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석탄 수출이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만
예.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석탄 수출은 괜찮다 이런 것인데요.
네.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그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기존에 어떤 걸 수출할 적에 이것이 민수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민수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큰 허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측 얘기인데요. 중국은 아직도 여전히 북한을 그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또는 외교 안보적 요인에 따라서 제재를 느슨히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최근에 저희가 뭐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사드 배치에 따라서 베이징 당국이 그 북한에 대한 제재를 느슨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또 여전히 문제로 꼽히고요. 또 하나는 그 세 번째로는 그 문제의 본질은 이번 유엔 안보리의 2270호에 근거한 대북 제재가 과연 북한의 핵 또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예.
전문가들은 이것이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270호는 정상적인 무용을 허용하고 있고요.
예.
또 북한과 중국 간에는 무려 1000km 이상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가 안 되더라도 밀수, 암시장 같은 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네.
따라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외화 자금, 기술, 부품 이런 것을 개발 속도 이런 것은 좀 늦추거나 부분적으로는 차단할 수 있지만 또 김정은 정권을 좀 아프게 좀 어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예.
이것이 문제의 핵심인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2270호 이후에 이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라든가 또 여러 움직임들 양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대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홍기 기자가 언급해 준 것처럼 과연 북한을 정말 아프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이냐 핵폭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이를 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의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두 번째의 그 예로 언급을 해준 게 과연 중국이 얼마나 대북 제재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의문이 제기됐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사실 최현기 기자가 지금 일부 얘기를 했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그 동참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중국의 말하자면 향배입니다.
예.
북한과 관련해서는 현금이든 원유든 그리고 또 물자든 뭐 식량이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북한은 중국의 지원에 90% 이상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북한에 말하자면 이런 제재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방침이 결국은 제재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은 견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성공적이다 이렇게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지난 3월 2일 그 안보리 22705 결의가 채택된 이후에도 실제로 보시면은 22705는 북한의 더 이상의 도발, 핵 개발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 이후의 상황을 보십시오. 탄도미사일 계속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발사를 했습니다.
예.
새로운 형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상당한 수준의 이 기간 동안의 진전을 보고 세 차례 가까이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데 이 2270호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 효과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아직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 역시도 현재 중국의 입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은 게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조차도 오히려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이런 국제사회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 기류가 일정 부분 있고요.
예.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2270호를 통해서 또 얻고자 하는 효과 가운데 하나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핵 개발이나 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자는 취지도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 이런 그 취지도 있었는데 2270호에 실제로 이제 외국에 있는 북한은행을 폐쇄할 것을 이제 규정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의 외화 수입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외화 수입이 좀 줄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아까도 뭐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2705는 그 북한은행의 지점,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지점이나 사무소에 그 신규 개설을 못하게 했고요. 또 만일 기존에 만일 은행의 지점 등이 있다면은 90일 내 폐쇄하도록 하고요. 또
네.
거래 활동을 또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미국이 그 지정을 했기 때문에요. 자금줄이 상당히 좀 막히고 또 이런 자금줄을 막는 데 좀 효과가 내고 있다. 이런 게 전문가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것은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이전에 취했습니다마는
예.
개성공단 문제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합법적인 원래 그 북한의 그 외화 유입 통로였습니다. 약 한국의 약 100여 개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해서 하면서요. 그 연간 약 1억 달러의 자금, 현찰을 그 북한으로 줬는데요.
네.
한국 정부가 이건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물리적으로 어쨌든 1억 달러의 그 외화가 줄어들었고요. 또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이른바 그 통치자금이라고 해서 외화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대북제재,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의 그 대북 제재로 인해서 통치 자금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이런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근 북한 외교관의 망명 사건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분명히 대북 제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한국 정부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한국 정부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이라든지 무역 일꾼들은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현지에서 외화벌이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외화를 본국으로 송금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영국 주재 태영호 북한 대사관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한 것도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자 외화벌이의 할당량은 많아졌는데 국제사회의 촘촘한 제재 때문에 관련해서 그 활동에는 상당히 더 많은 제약이 따르고 하니까 상당히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그것도 망명을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트 출신 탈북자들의 증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현상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런 그 북한 엘리트층의 망명은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계속 있었고 최근에 들어서 특별히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일부 외교관 또는 무역 일꾼들의 망명으로 인해서 체제가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다거나 또는 붕괴의 위험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고
네.
섣부른 일일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6개월을 맞아서 현재까지 평가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오준 대사는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270호가 북한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오준 대사의 이야기를 잠시 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70 결의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중에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외관계, 특히 대외경제 활동을 하는 데는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현재로서는 그런 대외경제 활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보통 정상적인 국가에 비하면은 고통을 받는 것이 적을지는 모르지만 제재가 계속 이행되고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받는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고 개혁해서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그런 단계에서는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오준 대사의 발언이었는데요.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제 계속하고 있고요. 앞서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오준 대사의 언급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오준 대사는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잇따라서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 또 유엔 결의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대한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한 제재가 시간이 가면서 북한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고요.
예.
또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엔에 맞서서 그러니까 전 세계 말하자면 국가들의 집합체죠. 여기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은 없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효과를 내고 이걸 통해서 북한의 활동을 제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흥미로운 대목은 오준 대사가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제명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 뭐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오준 대사가 이제 유엔에서 그 한국을 대표하는 상당히 이제 고위급 외교관인데요.
예.
최근에 그 VOA 그 인터뷰에서 지금 말씀드린 북한의 그 유엔국 제안 그러니까 제명을 하지는 그런 그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거에 따르면은 자세히 보니까요. 그 유엔 헌장 25조를 얘기했습니다. 유엔
예.
헌장 25조가 뭐냐면 그 유엔의 가입 또는 회원국 그 얘긴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유엔 회원국이 가입을 할 적에 의무 중에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그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여태까지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 핵과 관련된 결의만 해도 5개입니다.
네.
최근에 결정된 2270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계속 지금 탄도미사일 또 핵개발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더 이상 내버려두는 것은 곤란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뭐 바로 지금 이런 것이 그 유엔에서 무슨 문제를 해서 제명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다만 이런 것이 계속되면은 이것을 더 이상 내버려 두긴 곤란하고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유엔 헌장 25조에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이것이 하나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한국 대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조금 더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예.
오준 대사가 유엔 회원국의 자격 지위를 제명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없습니다.
예.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 행위를 한다면 회원국의 자격을 정지시킨다거나 제한한다거나
네.
이런 언급을 한 것이죠. 제명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준 대사는 이것이 지금 유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런 도발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언급이었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국무부에서도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예.
저희 VOA 인터뷰를 인용해서 한국의 오준 대사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국무부 대변인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국무부 대변인은 전혀 아는 바 없고 또 그런 논의를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다라고 일단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실질적으로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기보다는 유엔 안보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결의를 북한이 회원국으로서 준수해라. 이런
그렇습니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더
네.
적합하겠군요.
회원국에 가입할 때는 그 말하자면 회원국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헌장 25조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헌장을 위반하니까
네.
그 회원국에 대해서 어떤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회원국 자격 정지라든지 제한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하자면 가정적인 얘기였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이 줄고 있다. 김 위원장의 통치 자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맥락입니까?
네, 한국의 그 홍용표 그 통일부 장관이 최근 카자흐스탄에 열린 비핵화 국제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참석한 김에 그 한국의 연합뉴스하고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통치자금이 줄었고 이로 인해 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층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외화 수입이 줄었는지 통치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동안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북한 정권이 수출 또 각종 외화벌이 또 노동자 수출 이런 걸 통해서 상당한 비자금, 통치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그 정권을 유지하는 데 썼던 거는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또 지금 저희가 쭉 얘기했습니다만은 완전히 준 건 아닙니다만은 수출이 상당히 좀 줄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해운 활동, 또 외화벌 이런 것이 어려움이 겪고 있기 때문에 통치자금 역시 좀 줄지 않았느냐 이런 발언이어서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도 그렇고 뭐 중국은 약간 예외적인 그런 상황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대북 제재, 대북 압박 국면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지금 강대강의 발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이 도발할 경우 북한 정권이 자멸할 정도로 응징할 것이다. 상당히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놀라운 발언은 아닌데요.
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관련 발언을 보면 계속해서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태영호 북한 공사가 망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체제 내부가 동요의 조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광복절 기념사를 하면서는 북한 내 말하자면 지도층이 아닌 일반 계층들에 대해서 정권과 분리해서 북한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망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고요.
예.
이 국무회에서 북한이 자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제가 그 발언 내용을 좀 보면요.
예.
이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 그동안 도발에 있을 경우에는 그 도발의 원점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발언의 수위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잇따라서 도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북한의 상당히 강력한 그런 경고의 목소리를 보낸 것이고요. 또 아울러 아울러서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대화를 할 시점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유엔 국제사회의 움직임, 결의 움직임에 맞춰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제재를 가할 국면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에 도착을 했고요. 또 이어서 중국, 라오스 순방을 하는데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어떤 일정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할 이슈들이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부분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서울을 출발해서 3개국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예.
러시아, 중국, 라오스 3개국입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을 해서요. 극동 지역의 그 협력 방안을 제시할 얘기인데요. 당연히 이제 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그 양자 얘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북한 핵 문제, 또 미사일 문제, 또 러시아도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문제 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입장을 설명을 하고 또 한국 러시아 그 경제 협력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그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중국의 그 항저우로 이동을 해서요. 4일부터 열리는 그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그 중국의 그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그 정상회담을 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중국도 그 한국의 그 사드 배치에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사드 배치를 그 한미 양국이 지난달 확정한 후 처음으로 그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그 양해를 구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고요. 이어서 그 7일 그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리는 한 아세아 회의 아세안 플러스 3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 자리에서도 아마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6개월을 맞아서 현재까지 대북제재 결의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중간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주목받는 북한 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북한 주요 인사의 처형 소식인데 이른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포 정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총리 김용진이 처형을 당했고 당 통전부장 김영철도 혁명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최휘도 현재 혁명화 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교육부 총리 김용진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라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고 한국 정부도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뭐 외신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도를 했던데 부총리면 상당히 고위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그 행정부에서는 그 상당히 높은 지위 아닙니까?
네.
강요급 이상의 지위인데요. 이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이 김용진 내각 교육부총리가 지난 6월 말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었는데요.
네.
이 당시에 자세 불량을 지적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이 계기가 돼서 국가보위부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반당, 반혁명 분자 그리고 또 종파 분자 이렇게 낙인이 찍혔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지난달에 총살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장성택 처형 이후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가장 고위직이라고 보면 되는
예, 그렇습니다.
거겠군요.
부총리급이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노동당 통전부장 김영철도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 이제 징계 조치를 받은 건데 김영철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김영철은 남북 그 군사 당국자 회담에 자주 나와서요.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인데요. 올해 73살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의 그 외곽 조직이죠. 대남 조직인 통전부장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그 양강도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만경대 혁명학원 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했고요. 그 이후에 작년 연말이죠. 그 김양건 그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한 후에는 통전부장을 됐었고요.
예.
그에 앞서서는 그 상당한 그 북한의 대남 강경파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 2월부터 북한인민군 정찰총국장을 맡았고요. 그다음에 그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김영철이 상당한 그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또 연평도 포격 도발에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그 불시에 그 예기치 않게 그 혁명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제 북한에서 인사가 처형된 내용이라든가 징계 받은 내용은 사실 한국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처형됐다라고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얼마 후에 모습이 드러난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공포 정치 주요 인사들을 처형하는 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집권 이후에 처형된 간부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5년 차 아닙니까?
예.
지난해 말까지 100명을 좀 넘는 것으로 그렇게 한국 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관련해서는 북한이라는 체제가 스탈린 옛날 소련의 스탈린식 그 정치 체제 아닙니까?
예.
이 그런 그 정치 체제에서 이런 공포 정치는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고위 당직자나 공직자 처형은 북한에서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공포정치식 말하자면 처형 이것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특별하게 새롭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오히려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버지 시대에는 더 많은 처형이 이루어졌다라고
네.
그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정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물론 이제 이게 비단 김정은 집권 이후에 드러난 특징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최근에 그 부총리를 비롯해서 고위직이 처형되면 글쎄요 북한 내 엘리트 계층의 어떤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도 뭐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내각 부총리는 북한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고 또 그동안 상당히 그 정권에 충성을 바쳐온 사람으로 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무슨 자세가 불량하다. 또 과거의 그 처형사를 보면 무슨 회의를 하는데 졸았다.
예.
또 장성택 같은 경우에는 기소장을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박수를 건성건성 치더라.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느 나라나 무슨 당국자나 간부들을 뭐 처벌을 할 수는 있죠.
예.
그러나 그 사유가 무슨 특별하게 큰 무슨 부정부패를 저질렀거나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박수를 건성건성 쳤다는 이런 졸았다 이런 이유로 저 문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슨 사형을 처형하는 이런 목숨을 뺏는 이런 것은 상당히 외부의 시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예.
전문가들은 또 이런 부작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개 한 두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런 사태는 면정보배라는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면정보배라는 거는 뭐 쉽게 말씀드려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서는 네네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로 돌아서서는 복종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다만 겉으로는 말을 잘못하면은 그 사망을 하거나 처형을 당할 게 두려워서 이런 건데요.
예.
이것은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문제를 보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처형을 하고 공포 정치라는 것은 역시 그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 나이가 지금 올해 32살밖에 안 되니까요. 국정 경험이 없고 또 준비도 없이 지금 최고 지도자에 올라서 그 상당한 그 지도력에 내심으로 어떤 나이 많은 간부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심정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요. 이 앞서서 저희들이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녹취를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북한 정권의 처형에 대해서 한국 통일부가 공식 발표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의 고위 군인사든 공직자들이 처형된 것을 보면 그것이 흘러나오는 그런 통로는 국가정보원이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예.
그것을 들은 국회정보위원들이 언론에
네.
말하자면 다시 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통일부가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거든요.
네.
아, 이것은 역시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차원의 그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북한의 말하자면 이런 처형은 사법 외적 살인 아닙니까?
예.
즉석적인 어떤 그런 심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문제 삼고 제기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됩니다.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네.
자, 미 국무부도 이번 주에 북한 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과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일종의 계획들을 의회에 보고를 했다라고 보면 될 텐데 어떤 내용들이 핵심 사항입니까?
네, 이번에 그 대북 제재 전략 보고서를 냈는데요.
예.
이 전략 보고서 그 나온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아, 지난번에 그 미 의회가 대북 제재 그 강화법을 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킨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에 제출했고요. 2월에 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됐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의 그 인권 증진에 관한 그 전략 보고서를 그 제출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전략 보고서를 제출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서 그 제목 그대로 북한 인권에 대한 그 국제사회의 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략, 또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또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나라들의 명단, 또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나라들의 명단이 있고요.
예.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생각, 현황, 그 실태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소개를 했습니까?
예, 국무부 보고서는 말하자면 외부에서 정보를 유입해주고, 그러니까 북한이 극도로 폐쇄된 사회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증언들을 청취하고 또 그것을 국제사회에 나누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해서 계속해서 압박한 것이 북한의 태도를 조금씩 조금씩 바꾸도록 하는데 좀 기여를 했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2705를 채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에서 공포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 또 그리고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는 소식 등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팝스 잉글리시.
안녕하세요. 팝스 잉글리시의 부지영입니다. 수많은 팝송 가운데서도 특히 한인들의 사랑을 받는 곡들이 있습니다. 한인들의 감성에 꼭 와닿는 그런 노래들인데요. 바로 이 노래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지난 1997년에 비행기 사고로 숨진 미국 가수 존 덴버의 노래인데요. Take me home, country roads. 잠시 들으셨습니다. 날 고향으로 데려다줘요, 시골길이요. 이런 제목의 노래죠. 이 점차 날이 선선해지는 이 계절에 참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팝스 잉글리시. 오늘은 존 덴버의 노래 Take Me Home, Country Roads의 가사 해석해보고요. 여러 가지 뒷얘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어 가사 낭독은 VOA 영어 방송의 밥 도티시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Almost heaven, West Virginia.
Almost heaven, West Virginia.
천국 같은 곳, West Virginia. Almost heaven, 천국이나 다름없다는 말이죠. Heaven은 천국을 의미하는데요. Good heavens 하면은 어머나 저런 이란 뜻으로 놀랬을 때 쓰는 감탄사입니다. 또 heavens forbid 하면은 제발 그런 일이 없길 하는 말입니다.
Blue Ridge Mountains, Shenandoah River.
Blue Ridge Mountains, Shenandoah River.
블루리치 산맥과 샤넨도아 강. 블루리치 산맥은 애팔레치안 산맥의 일부인데요. 미국 동부 조지아주에서 펜실베니아주에 걸쳐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산들이 푸른 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블루 리지란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쉐넨도아강은 버지니아주 프론트 로얄이란 곳에서 시작해서 웨스트 버지니아주로 흐르는 강인데요. 쉐넨도아란 이름이 갖는 의미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미국 원주민 인디언의 말로 아름다운 별의 딸 또는 하늘의 딸이라고 합니다.
Life is old there, older than the trees.
Life is old there, older than the trees.
그곳의 삶은 오래됐죠. 나무보다는 나이가 많지만
younger than the mountains, growing like a breeze.
Younger than the mountains, growing like a breeze.
산보다는 어리고 산들바람처럼 자라나죠. Breeze는 산들바람인데요. 미국에서 속어로 shoot the breeze 하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We sat on the porch until late, just shooting the breeze 하면 늦게까지 문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다라는 뜻입니다. Take me home, country roads. 1절 가사 해석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빌 데너프, 또 태피 니버트, 또 존 덴버 이렇게 세 사람이 공동으로 작사, 작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존 덴버는 1970년 12월에 워싱턴의 한 클럽에서 당시 부부였던 빌 데너프, 또 태피 니버트와 함께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공연이 끝난 뒤 다 같이 데너프의 집에 몰려가서 함께 곡을 쓰고 얘기를 나누면서 즐겼다고 하는데요. 당시 빌 데너프와 태피 니버트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노래를 존 덴버에게 들려줬는데 굉장히 존 덴버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함께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고치고 다듬어서 완성한 곡이 바로 Take Me Home, Country Roads였습니다. 세 사람은 당장 다음날 공연에서 이 노래를 선보였는데요.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후렴구 해석해보겠습니다.
Country roads, take me home.
Country roads, take me home.
시골길, 날 고향으로 데려가줘요. Home은 집, 가정이란 뜻인데요. 고향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To the place I belong.
To the place I belong.
내가 속하는 그곳으로. Belong to는 무엇에 속하다란 뜻입니다. The car belongs to me 하면 그 자동차는 내 것입니다 란 말입니다. Belong to는 어떤 세트의 일부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The spoon belongs to that set 하면 그 숟가락은 저 세트의 일부입니다 란 뜻입니다.
West Virginia, Mountain Mama.
West Virginia, Mountain Mama.
West Virginia, 산골 여인아. 웨스트 버지니아는 이름 그대로 버지니아주 서쪽에 있는 주인데요. 19세기 중반에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부 동맹 소속이던 버지니아주에서 떨어져 나와서 북부 연방에 가입하면서 별개의 주로 독립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다른 주에 속해 있다가 떨어져 나온 주는 웨스트 버지니아주 하나뿐인데요. 글쎄요. 지금은 아마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미국에서 제일 가난한 주들 가운데 하나거든요.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전역이 애팔라치아 산지 안에 있는데요. 어디나 산이기 때문에 마운틴 스테이트, 산의 주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 풋볼팀은 별명이 산지 사람이란 뜻의 마운티니어입니다. 여기서 마운틴 마마에서 마마는 어머니란 뜻인데요. 아내 또 여자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산지에 사는 여인, 산골 아낙네란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Take me home, country roads.
Take me home, country roads.
날 고향으로 데려다줘요, 시골길이요. 후렴구 해석해봤습니다. 이 노래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은 이 노래를 쓸 당시에 존 덴버는 물론이고요. 빌 데너프, 또 태피 니버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웨스트 버지니아에 가본 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데너프와 니버트는 메릴랜드주의 친척집을 방문하는 길에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운전하면서 노래의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전에 친구가 보내줬던 엽서에서 본 웨스트 버지니아의 풍경이 생각나서 웨스트 버지니아에 관한 노래로 바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블루리치 산맥이나 쉐난도아강 모두 웨스트 버지니아보다는 버지니아를 상징한다는 것인데요.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사실 같은 애팔라치아 산맥이지만 블루리치에서는 벗어나 있고요. 또 쉐난도아강도 웨스트 버지니아 동쪽 끝부분에만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 2절입니다.
All my memories gather around her.
All my memories gathered round her.
내 모든 추억은 그 여인에게 모이죠. 그러니까 추억을 떠올리자면 그 여인에 관한 것들 뿐이란 말입니다.
Miner's lady, stranger to blue water.
Miner's lady, stranger to blue water.
광부의 아내, 바다를 모르죠. Mine 하면 내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탄광이란 뜻도 있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 광부를 마이너라고 합니다. 앞서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전역이 다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산이니까 탄광이 많고요. 또 광업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주요 산업이기도 합니다. 블루워터, 블루워터를 직역하면 푸른 물인데요. 영어에서 블루워터는 대양, 공해, 그러니까 큰 바다, 먼 바다를 의미합니다. 스트레인저는 낯선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바다에 낯선 사람이니까 결국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산골 사람이란 뜻입니다. 수고로 no stranger to 하면 뭐뭇을 잘 알고 있다란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I am no stranger to you 하면 나 당신 잘 알잖아요 란 뜻입니다.
Dark and dusty, painted on the sky.
Dark and dusty, painted on the sky.
어둡고 먼지 낀 하늘.
Misty taste of moonshine, teardrop in my eyes.
Misty taste of moonshine, teardrop in my eyes.
위스키의 흐릿한 맛, 내 눈에 눈물방울. Moonshine은 moonlight, 달빛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불법으로 제조한 위스키, 밀주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밀주로 해석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술 판매가 금지됐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불법 양조업자들이 한밤중에 달빛에 의존해서 술을 만들어 팔았기 때문에 밀주를 문샤인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 양조업자들, 밀주 판매자들을 가리켜서 문샤이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티어드랍은 눈물방울인데요. 또 눈에 넣는 안약도 티어드랍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발표할 당시 존 덴버는 웨스트버지니아주에 가본 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노래를 발표하고 1년 뒤인 1972년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의 새 미식축구 경기장 개장 기념식에 참가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후 이 노래는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의 무슨 주제가처럼 되어 있는데요.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에서는 운동 경기가 벌어지고 나면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함께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존 덴버와 함께 작사, 작곡했던 빌 데너프는 나중에 웨스트버지니아를 방문해 보니까 자신이 노래에 쓴 대로였다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3절 가사 해석해 보겠습니다.
I hear her voice in the morning hour she calls me.
I hear her voice in the morning hour she calls me.
아침에 날 부르는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들어요.
The radio reminds me of my
The radio reminds me of my home far away.
라디오를 들으며 먼 곳에 내 고향을 떠올리죠. Remind of는 뭐뭇을 연상시키다,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이죠. Far away는 저 멀리, 먼이란 뜻입니다.
Driving down the road, I get a feeling.
And driving down the road, I get a feeling.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문득 생각하죠.
That I should have been home yesterday. Yesterday.
But I should have been home yesterday. Yesterday.
진작에 고향에 내려갔어야 했다는 걸. 직역하면 어제 고향에 갔었어야 한다는 말이지만은 진작에란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런 표현 참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Should have, would have, could have.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I should have started harder. 좀 더 열심히 공부했었어야 했는데. If I had tried, I would have been successful. 내가 시도했더라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I could have been nicer to him. 그에게 좀 더 잘 대해줄 수도 있었는데. 뭐 전부 후회의 뜻이 담겨있는 말인데요. 이런 말 쓰지 않도록 후회가 남지 않게 매사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마지막 절은 원래 가사가 달랐다고 합니다. 빌 데너프 웹사이트에 가면 버린 가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벌거벗은 여인들, 예수처럼 생긴 남자들, 쌀을 씹고 있는 판초라는 이름의 개, 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당시 존 덴버 등은 이런 가사를 그대로 부르면 방송 금지곡이 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사를 바꿨다고 합니다. 특히 벌거벗은 여인들이라는 표현이 방송 심의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Country roads take me home'
시골길 날 고향으로 데려가줘요.
To the place.
place I belong.
내가 속하는 그곳으로.
West Virginia, Mountain Mama.
West Virginia, Mountain Mama.
West Virginia, 산골 여인아.
Take me home, country roads.
Take me home, country roads.
날 고향으로 데려가 줘요, 시골길이여.
Take me home, country roads.
Take me home. Now, country roads.
지금 날 고향으로 데려다 줘요, 시골길이요.
Take me home, country roads.
Take me home, now, country roads.
지금 날 고향으로 데려다 줘요, 시골길이요. 존 덴버의 노래 Take Me Home, Country Roads 가사 해석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존 덴버의 1971년 음반 Poems, Prayers and Promises 시와 기도문과 약속들에 실려 있는데요. 그해 미국에서 인기 순위 2위에 올랐었고요. 또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나라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팝스 잉글리쉬 이제 또 헤어질 시간인데요. Take Me Home, Country Roads 존 덴버의 노래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s, Shenandoah River. Life is older, older than the trees, younger than the mountains, growing like a breeze.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면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생각돼요.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살이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지난 8월 12일 중앙아시아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의 야권 운동가이며 리얼 운동 이사장인 나티그 자파를리가 체포된 것을 우려합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또 다른 운동가들이 여러 체포된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세속적인 민주 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 정부 당국은 체포가 미국에 있는 이슬람 학자 페툴라흐 귤렌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포는 아제르바이잔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제1부통령과 부통령직을 신설하고 이들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헌법 수정안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모호한 상황에서 제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은 아제르바이잔 정부에게 문제의 헌법 개정안을 베니스 위원회와 민주기관 그리고 인권기관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베니스 위원회는 유럽평의회 산하기구로 헌법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하는 국제기관입니다. 유엔의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이 5월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했습니다. 이 기관은 성명을 통해 인권운동가와 언론인 그리고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형법상의 또는 행정적인 혐의로 구금돼 있다며 이들은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당하고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미국은 아제르바이잔 정부에게 이들과 다른 운동가들을 석방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허용하며 시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오는 9월 26일 실시될 헌법 개정 투표와 관련해 공개적인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